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에 대한 순복 촉구, 징계에 대한 순복 촉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나누려 합니다. 거짓말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려서 크게 혼이 난 국민학생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거짓말을 한 아들을 매로 때리고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훈육합니다. 아버지에게 한창 꾸중을 듣고 또 매를 맞은 이 아들은 아랫입술이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이 아들이 조금 자라서 사춘기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를 혼내는 이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느끼며 차라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 하고 혼자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철부지 아들도 어느새 결혼하여 한 가정의 40대 가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지병을 앓고 계시던 그의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죠. 자기 역시 자식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집 밖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 별을 보며 이 아들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매를 들고 내 종아리를 때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나를 징계하진 않습니다. 매를 드는 것도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고 훈육하는 것도 매우 지치는 행위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도 서점에 가보면 자녀 훈육법에 대한 책들이 많은 이유도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때로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 그거 사실을 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길가에서 노는 남의 아이 꾸짖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오히려 더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 이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의 몸에 병을 주심으로 그를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일어난 문둔병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대적했다가 문둔병이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문둔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미리암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 일을 오랫도록 하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질병과 아픔이 반드시 그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강조할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자,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요 불행이라는 것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겹쳐서 오더라고요. 오늘 욥의 모습도 그러죠. 그의 비즈니스가 망하고요, 가정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요,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그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소망의 씨앗을 주님께서 계속 심어주고 계세요. 19절 말씀에 나오는 여섯 가지 환난이라는 이 표현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또 보니까 일곱 가지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난이 겹쳐서 거의 뭐 재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지 하는 그런 심중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일곱 가지 환난인 거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일곱 가지 환난이 겹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자녀들은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우리는 눌리지 않아요.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놀라운 복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요 오뚜기의 축복이 있어요. 오뚜기의 축복.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이렇게 넘어진 것 같아도 또 일어나고 넘어진 것 같아도 또 일어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우리가 범죄하여서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다시 싸매주세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재앙이 지금 나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못 깨달을까? 죄를 짓고 또 짓는 백성들.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해줍니까? 그러나 언제라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죄짓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징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는 지금 온몸에 재를 뿌렸어요. 흙을 가지고 온몸을 또 뿌렸어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요 지금 악창으로 썩어가는 그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기와 조각 하나 가지고 막 몸을 팍팍 긁고 있어요. 그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이 피고름에서 악취가 나서요 그로하여금 고통 중에서 신음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욥은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아주 혹독한 환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섯 가지 환난, 일곱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이. 그러나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요, 지금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오늘 이 욥기 4장 5장을 살펴보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근 때에도 전쟁 때에도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던 고센이라는 그 지역은 파리 때도 없었고요, 우박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열 가지 재앙이 다 피해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다 망해도 망해야 할 상황이고 세상적으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아야 할 그럴 상황인데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나오는 거, 자연이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재앙이 기근이에요. 전쟁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가장 큰 재앙이에요. 자연이 만들어낸 혹독한 재앙이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앙이든지 기근이나 전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수도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생명싸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 누구도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가요 여섯 가지 환란, 일곱 가지 환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단에게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그의 원수라도 욥의 목숨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는 것이죠. 자, 21절 보시겠어요? 여기 혀의 채찍을 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혀의 채찍은 비유인 거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 그거 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2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던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나서 나타난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은 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24절부터 쭉 보시겠어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고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이 많아지고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고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울림 같고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한 줄 알지.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는데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벽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앙으로 인해 망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한번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시겠어요? 분명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정말 절망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지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건강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자기의 몸이 허약해지면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재앙과 환란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끄떡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비가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 근심 없는 거예요. 비록 재앙 가운데 임한다 하더라도, 여섯 가지 환란, 일곱 가지 환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혹시 있습니까? 아, 이게 내 죄 때문인 것이다 라고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요, 반드시 때가 되면 따뜻한 봄은 오게 되어 있어요. 컴컴한 밤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길어 보여도 다음날이 되면 태양은 또 밝아옵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도 끝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